안녕하십니까. 윈도우즈 10 디벨로퍼 레디니스 서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발표할 MVP는 고재강, 이종인, 정홍주 MVP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MVP 정홍주입니다. 목차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 단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해서 저희 유니버셜 윈도우즈 플랫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이제 사물 인터넷에서 IoT까지 저희 고재관 MVP가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플랫폼에 관련된 브릿지, XAML, 그리고 New API에 대해서 이종인 MVP가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즈 10의 유니버셜 윈도우즈 플랫폼입니다. 자, 일단 뭐 컨버전스 스토리라고 해서 하나가 되기 위한 여정에 대한 부분을 뭐 과거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엑스박스 360, 엑스박스 1으로 쭉 해서 따로 진행이 되어졌고, 윈도우즈 8뭐 해서 데스크탑은 또 따로 파란색으로 진행됐고, 모바일, 윈도우즈 모바일은 약간 보라색 계통으로 각각 진행이 되어졌는데, 윈도우즈 8.1에서는 이제 유니버셜 앱이라고 해서 쉐어드 프로젝트에 추가로 두 개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두 개의 빌드를 통해서 앱 모델을 통합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물 인터넷, IoT나 또는 엑스박스, 뭐 저희 홀로렌즈 등등등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윈도우즈 10에서는 하나의 코어와 하나의 플랫폼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 요 내용을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윈도우즈 10에 대한 디바이스 패밀리들입니다. 폰부터 저희 라즈베리 파이 2 해서 IoT까지 다 윈도우즈 10 플랫폼이고. 자, 그러면 저희가 아까 컨버전스 스토리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하나의 코어와 하나의 플랫폼으로 저희 앱 패키지도 하나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디바이스 패밀리는 이제 API 셋이라고 볼수 있고, 그래서 디바이스, 모바일, 저희 데스크탑, 엑스박스, 서피스 허브까지, 홀로렌즈까지 쭉 구성이 되어지고, 저희가 여기에 이제 하나의 플랫폼과 하나의 코어로 유니버셜 윈도우즈 앱을 구성을 하게 되고, 이 플랫폼은 하나로 이제 반응형 어댑티브 유저 인터페이스나 저희 내추럴 MUI, 그 다음에 저희 SDK나 툴도 하나로 하나의 스토어, 하나의 저희 개발센터, 그리고 코드도 재사용할 수 있는 이 윈도우즈 유니버셜 윈도우즈 플랫폼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그 수많은 윈도우 디바이스 패밀리를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앱 패키지 하나, 그래서 단 하나의 바이너리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프로젝트를 하나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데모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셜 윈도우즈 플랫폼에 이제 API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 여기 중간 부분에 윈도우즈 코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윈도우즈 코어는 이제 하나의 플랫폼에, 하나의 윈도우즈 커널에, 하나의 파일 IO 스택에, 또는 HTML과 재물 UI 스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이 윈도우즈 코어를 이용해서 유니버셜 윈도우즈 플랫폼 API는 이제 아래쪽에 보시는 데스크탑, 폰, 엑스박스 등 윈도우즈 10이 돌아가는 디바이스에는 똑같은 API를 다 제공이 되고, 돌아가는 거를 개런티 해주는 API 레이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이제 원 윈도우즈라고 하는 부분이 상단에 우리 부모 개런티드 API 레이어로 올라가 있고, 중간에 보라색에 대한 부분이 저희 자식 차일드 패밀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탑, 모바일, 엑스박스, IoT, IoT 헤드리스, 뭐 홀로그래픽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자신의 API를 가지고 있고, 확장 SDK나 그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 다양한 보라색 디바이스를 다 지원을 해주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그 다양한 디바이스 패밀리를 보셨는데, 기존 저희가 앱 개발하시는 개발자들은 그 윈도우즈 운영체제나 이렇게 운영체제 아니면 모바일 운영체제에 타겟을 해서 개발을 했었는데, 이제 윈도우즈 10에서는 앱의 타겟은 이제 아까 보셨던 플랫폼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고, 하나의 플랫폼에 대한 내용을 하나의 앱 패키지가 만들어지고 다양한 디바이스 패밀리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고, 그 내용이 유니버셜 윈도우즈 플랫폼에 대한 간단한 정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타겟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저희 비주얼 스튜디오 2015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속성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민 버전과 맥스 버전에 대한 범위에 대한 레인지를 줄 수가 있고, 기존 같은 경우는 그냥 특정 데스크탑에 지정이 되어 있지만, 윈도우즈 10에서는 이렇게 범위를 가지고 해당 플랫폼을 타겟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개발자들의 이야기는, iPhone, iOS 쪽에 대한 부분은 아이패드나 아이폰을 타겟팅해서 개발을 하고, 안드로이드는 이제 모바일 위주로, 안드로이드를 지원하는 디바이스를 위주로 타겟팅을 하고, 윈도우즈 8A 쪽의 개발은 이제 윈도우즈 폰과 데스크탑 앱을 타겟팅을 하지만, 윈도우즈 10은 이제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데스크탑, 모바일, 그 다음에 윈도우즈 10의 어떤 스토어, 그리고 IoT, 엑스박스까지 모든 디바이스, 윈도우즈 10이 돌아가는 모든 디바이스를 다 타겟팅해서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좀 범위가 다르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원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라는 말이 좀더 풀어가지고 파워포인트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코어가 이제 모든 윈도우즈 10 디바이스에 다 구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운영체제로, 그리고 자신의 API를 가지고 있지만 확장 SDK나 그런 내용을 통해서 모든 패밀리에, 디바이스 패밀리에 실행될 수 있는 앱을 구성이 가능하고, 그리고 스토어나 우리 개발 센터에 대한 내용도 뭐 엑스박스 따로, 모바일 따로, 데스크탑 따로가 아닌 하나의 데브센터와 스토어를 지원을 하고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유니버셜 윈도우즈 플랫폼에 대한 부분을 보셨고, 이제 개발을 할수 있도록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서 개발자들에게 말이 필요 없는 툴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비주얼 스튜디오 개발 환경은 기본적으로 아시고 있는 상황이고, 데스크탑이나 윈도우즈 폰이나 또는 윈도우즈 게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드, 저희 코딩이나 UX 디자인, 테스터 등등등 모든 저희 응용 프로그램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발 언어도 C++, XML 등등등 아실 거고, 비주얼 스튜디오 온라인에서 이제 클라우드 버전으로 소스에 대한 제어도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저희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유니버셜 윈도우즈 플랫폼에 대한 개발 환경은 일단 비주얼 스튜디오 2015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10 위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5가 필요하고 윈도우즈 8.1이나 윈도우즈 서버 2012에서도 약간의 코딩이나 제한적인 코딩이나 디버깅 뭐 등등등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발 환경은 윈도우즈 10의 비주얼 스튜디오 201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기존에 알고 계실 건데 저희 컴파일 애저 서비스 개념으로 로잘린이라고 닷넷을 위한 새로운 컴파일러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블렌드 포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기존의 비주얼 스튜디오 기능과 거의 동일하게 메뉴나 저희 실행 또는 저희 재물에 대한 타이핑 개념에서 오토 컴플릿이나 자동 완성이나 인텔리센스 등 비주얼 스튜디오와 메뉴가 거의 유사하고 바로 저희 다양한 디바이스에서도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블렌드 포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제 로잘린을 이용해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비주얼 스튜디오 이전 버전과 차이, 윈도우즈 8.1이나 8과의 차이점은 개발자가 장치를 활성화하는 부분인데 기존에는 뭐 저희 한달 단위로 또는 계정별로 별도로 입력해서 작업을 하셨었는데 윈도우 10에서는 여기 설정 메뉴에 가서 디벨로퍼 모드로 장치를 활성화하시면은 이제 유니버셜 윈도우즈에 대한 앱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윈도우즈 10 빌드가 좀 낮은 버전이라면은 저희 그룹 정책이나 레지스트리를 핸들링해서 장치를 활성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데스크탑, 모바일 등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나의 앱 패키지로 다양한 디바이스 패밀리에서 구동이 되는 데모를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 다음 세션에서는 IoT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 간단하게 저희 데스크탑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5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파일 메뉴에, 새로 만들기에 프로젝트에서, 여기, 윈도우즈 유니버셜의 블랭크 앱으로 제가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메뉴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5를 설치할 때 이제 표준 설치 외에 사용자 지정 설치로 가서 법령 윈도우즈 앱 도구를 선택하시면은 여기 다양한 앱 위에 네 가지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미리 만들어 두었고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지만 아까 로잘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블렌드에서 프로젝트를 살펴보실 수가 있고 블렌드에서 보시는 내용하고 뭐 비주얼 스튜디오하고 별 차이 없이 여기서 오토 컴플릿이나 인텔리센스나 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바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저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비주얼 스튜디오에 대한 뭐 자세한 사항은 여러 가지 어댑티드 UI나 그런 내용에 대한 유니버셜 컨트롤이나 이런 부분은 뒤에서 뒤에 세션에서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샘플로 그냥 화면에 출력이 하는 내용인데 그냥 데이터를 샘플로 보여주는 거고 여기 미리 보기를 통해서 자,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저는 실행을 한번 해봐야 되겠고 여기 상단 메뉴에서 저는 여기 시뮬레이터나 로컬 컴퓨터나 여기 에뮬레이터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구동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컬 컴퓨터인데 지금 저는 여기 프로젝트 이름은 윈도우즈 유니버셜이라고 나오는데 그냥 프로젝트 하나입니다. 솔루션 탐색기 보시면 프로젝트 하나이고 자 실행을 한번 해보면은 배포 오류는 여기 에뮬레이터가 떠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한 번만 더 빌드하고 자, 빌드 중에 있고 제가 간단하게 로컬에서 한번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거 폰이 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기존에 배포했던 앱이 있어서 잠깐 삭제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는 지금 되어 있고요. 시뮬레이터부터 한번 보죠. 예, 배포는 다시 로컬 컴퓨터로 바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기존에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있어서 여기 삭제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안 됐었고요. 한 번만 더 빌드해서 다시 한번 디플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를 닫았다가 뭐 다시 열죠. 자, 기존 프로젝트를 열어서 이번엔 바로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예, 배포가 계속 삭제가 안 돼서, 네, 그러면은 뭐 바로 프로젝트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배포한 게 있어서 왔다 갔다 해서 그냥 프로젝트 바로 만들어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즈 유니버셜 앱을 하나 만들어서 블렌드 포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열어서 간단하게 샘플을 디자인하고 여러 디바이스에서 진행된다는 걸 바로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앱에 프로젝트를 오른쪽 클릭해서 블렌드에서 열기를 했고 메인 페이지 재물을 열어서 디자이너가 로딩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뭐 그냥 데이터, 예제 샘플 데이터를 하나 추가해서 샘플 데이터 중에 여기 아이템 부분만 그냥 드래그 드랍을 해서 간단하게 그룹핑된 간단한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일단 뭐 필드 한번 하고 플랜드에서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블렌드 4 비주얼 스튜디오이고 로컬 컴퓨터로 바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는 거는 데스크탑 응용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로컬 컴퓨터로 해서 하나의 프로젝트로 지금 데스크탑 앱을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는 하나의 프로젝트로 여기 시뮬레이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윈도우즈 폰을 한번, 모바일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여기, 4인치 1기가 에뮬레이터를 가지고 부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일단, 에뮬레이터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프로젝트에 하나의 앱 패키지로 저는 지금 에뮬레이터를 윈도우즈로 선택해서 뭐 따로 제가 설정을 바꾸거나 코딩을 한 거는 아니고, 그리고 이전 버전처럼 프로젝트가 따로따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지금 아까 보셨던 거랑 동일하게 여기 모바일 앱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면은 이렇게 이동하고 옆으로 스윕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을 보셨고, 이제 시뮬레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윈도우 스토어 쪽에 대한 부분이고, 시뮬레이터를 클릭하면은 시뮬레이터가 올라오고 있고, 자, 여기서 시뮬레이터에서 돌아가는 여기 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간단한 윈도우즈 유니버셜 윈도우즈 플랫폼의 디바이스 패밀리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구성하는 내용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지금 모바일과 뭐 여기 서피스 또는 데스크탑인데, 이제 다음에서 바로 추가적으로 IoT까지 한번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워포인트로 넘어와서 다음 세션은 이제 고재관 MVP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이제 설명드린 것을 확장을 해서 이제 관련된 디바이스로 연결되는 윈도우 10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 전통적으로 윈도우 OS가 설치돼서 작동되는 것은 데스크탑이었죠. 이제 그것이 조금 라이트한 버전으로 이제 모바일 버전이었고요. 그리고 전혀 다른 운영체제로 엑스박스. 그 외에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 군이 있었지만 전부 다 운영체제가 다르거나 별도로 모디파이 됐던 그런 버전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윈도우즈 코어라는 걸로 전부 다 통일이 되고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함으로써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똑같이 통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해준 게 이제 UAP, 용어가 좀 바뀌긴 했는데 UAP라고 불리는 거고요. 기본적인 응용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연동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각 데스크탑이면 데스크탑, 또 모바일, 엑스박스, 그 외에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가진 고유의 기능 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이 다를 때 기본적으로 앱 자체는 동일하지만 플랫폼이 달라질 때 그 부분을 서로 그때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서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하나의 단일 바이너리가 그대로 똑같이 실행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게 윈도우 10에 굉장히 달라지고 좋아진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앱을 개발을 하실 때 유니버설 앱을 개발을 하죠. 예, 프로젝트 생성을 해서 하는데 거기서 이제 다양한 디바이스를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디바이스만이 지원하는 기능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퍼런스라고 하죠. C#에서 프로젝트 만들면 거기에 참조라는 곳에 들어가 보시면 해당 유니버설에 필요한 익스텐션을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탑만 하시면 하실 수 있지만 그 외에 뭐 다른 모바일 디바이스나 엑스박스나 또 IoT 디바이스 같은 것을 추가로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의 앱을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실행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의 앱이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반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현재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2015를 설치해서 해보신다면 바로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윈도우 폰에 제한된 건데요. 윈도우 폰 같은 경우에 이제 별도의 버튼이 있죠. 물론 이제 태블릿이나 일반 데스크탑도 있지만 윈도우 4는 그 특정 버튼이 정해져 있고 그거의 기능이 이제 픽스가 고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카메라 버튼인데요. 카메라 버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디바이스도 있습니다만 특히 윈도우 폰 같은 그 폰 디바이스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버튼이죠. 그 버튼일 때만 별도로 작동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즈의 폰의 UI 인풋에 하드웨어 버튼이라는 것을 가져와서 그것의 버튼이 작동될 때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핸들러를 이건 카메라 프레스드라고 해서 예외적으로 처리해서 예외적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넘어갔네요. 자, 이제 IoT입니다. 예. 아, 목소리가 잠깐 안 들렸죠? 예.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노트북을 써야 됩니다. 자, IoT에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IoT라고 하면은 흔히 윈도우가 연결하거나 거기까지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죠. 화면도 없어 보이고 조그만 손가락 많은 칩 디바이스에 과연 윈도우즈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거는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오픈 OS들 뭐 그런 영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번 윈도우 10은 그 부분까지 개발자들이 모두 접근할 수 있도록 강력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흔히들 우리 아두이노라고 해서 조그만 이제 몇천 원짜리 보드죠. 예, 그래서 그런 곳에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런 아두이노, 그다음에 라즈베리 파이 2 최근에 한 인터넷으로 한 30불대, 40불대 정도면 살 수 있죠. 그런 디바이스 또 미노보드 맥스 이것도 한 10만 원대 갈릴레오도 뭐 비슷한 100불대 정도 구입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일반 우리가 IoT에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센싱 디바이스들까지 윈도우 10이 확장했다는 건 굉장히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까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 개발 툴을 깔아서 어떻게 설치를 해서 이렇게 사용하나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오히려 더 쉽게 간단하게 더 강력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해줍니다. 지금 보시는 이게 검색 화면은 그 라즈베리 파이 2가 기동돼서 나온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뭐 바탕화면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서 이제 기동되어 있는 화면을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 잠시 뒤에 저 카메라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기 이제 윈도우 10 IoT 코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PC에서 사용하시던 윈도우폰에서 사용하시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여기서 돌릴 수 있어요. 그게 앱을 만들었던 그 영역이 바로 이 IoT까지 연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UI를 똑같이 만들어서 작동되던 거 그대로 옮길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획기적인 거겠죠. 또 개발 언어인데요. 보통 이런 디바이스들은 흔히 뭐 파이썬, 뭐 아니면 뭐 C 언어나 이렇게 좀 접근하기 좀 어렵고 그런 것을 많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존의 윈도우즈 계열의 개발자들이 쓰던 뭐 C#, 비주얼 베이직 .NET, 또 C++까지 자유롭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개발하시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없고 기존에 윈도우 개발을 하셨거나 관심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원격 접근인데요. 이 IoT 디바이스에는 직접 개발 도구를 설치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게 오히려 장점인데요.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원격으로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실행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사양의 장비에서도 PC에서 충분히 관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낮은 사양에 보통 이제 오픈 OS를 설치를 해서 거기 개발 도구를 올려서 쓰기도 하는데 그 느린 곳에서 개발해서 실행하는 그런 불편함을 훨씬 덜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 이러한 이제 라즈베리파이나 뭐 미노보드나 아두이노 이러한 보드들은 그 GPIO라는 포트가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제 뭐 불도 켜고 뭐 LED도 작동시키고 뭐 그 외에 뭐 다양한 센서도 출력도 할 수 있고 나가서는 통신도 할 수 있고 하는 것들인데요. 이런 걸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전혀 100% 기존 GPIO 포트 사용했던 센서들이나 그걸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10 기반의 유니버셜 앱도 그대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개가 만나는 시너지는 어느 정도일지 상상이 안 됩니다. 굉장히 쉽게 쓰면서 이걸 접근할 수 있다는 거고, 중요한 건 초보자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다양하게 확장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즈베리파이 2, 앱을 실행하는 걸 제가 데모를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장비하고 화면도 제가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그래픽 화면이 보이죠? 보이시는 거는 라즈베리 파이 2입니다. 네트워크 이더넷 케이블이 현재 꽂아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하얀색에 보이는 게 여기 마우스 꽂아놓은 겁니다. 이게 반드시 유선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GPI 포트가 있죠. 이따 데모에 쓰기 위해서 제가 미리 케이블을 좀 꽂아놨고요. HDMI하고 그다음에 그 마이크로 USB 5핀짜리가 연결된 게 보이죠. 자, 이게 꽂아져서 윈도우 10 IoT가 작동이 되면 자,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 요 UI를 갖고 있고요. 예, 보이시죠? 제가 조금 가까이 가볼까요? 이 화면에 가보시면은, 현재 연결된 네트워크의 상태와 IP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IP하고 이제 디바이스 네임이 그, 민윈 PC라고 되어 있는데, 요 이름은 추후에 여러분 개발하실 때 중요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요거는 개발하신 환경에서 꼭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가 나오는 거고요. 예, 자세한 거는 여러분도 직접 라즈베리 파이 2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개발 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샘플 코드를 하나 이제 작성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건 굉장히 보시는 거는 그 앱1이라고 해서 유니버셜 앱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에 가시면 유니버셜 앱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윈도우즈 8 폰, 그 윈도우즈 IoT 코어라고 되어 있죠. 전용으로 하실 수 있지만 유니버셜 앱으로 할 수 있고 오늘 그걸 설명하는 자리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 안녕하세요, 윈도우즈 10 IoT 코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버튼 텍스트를 바꾸게 한 겁니다. 그럼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네, 실행을 했습니다. 노란색으로 했고요. 헬로 월드라고 되어 있는 게 네모난 글자, 메모, 입력 상자죠. 클릭해주세요라는 게 버튼인데 누르면 글자가 바뀝니다. 자, 바뀌죠? 예. 자, 요거는 이제 윈도우즈 8 기반의 앱입니다. 자, 요거를 IoT 디바이스에서 한번 똑같이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경로만 바꾸겠습니다. 자, CPU가, 라즈베리 파이 2가 ARM입니다. 그래서 ARM으로 CPU를 바꾸고, 로컬이 아니죠. 그래서 원격 컴퓨터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건 제가 기존에 한번 실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요. 처음 하실 때는 선택해 입력했을 때 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그거를 변경하는 방법이 프로젝트의 속성에 가시면, 프로젝트의 속성으로 가시면, 여기에 디버그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격 컴퓨터라고 선택해 주시고, 리모트 머신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이름으로 하셔도 되고요. 필요하면 IP를 직접 입력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게 IP 모르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고민하실 수 있는데, 요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시면 왓처라는 게 설치가 됩니다. 이게 왓처에 보시면 여러분의 네트워크에 연결된 IoT 디바이스, 윈도우 10 기반의 IoT 디바이스가 바로 보입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여기 있는 보드 네임이나 아니면 IP 어드레스를 직접 그냥 입력하시면 끝납니다. 굉장히 편하죠. 이거 네트워크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연결하시면 자동으로 잡힙니다. 연결했다 끊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자, 온라인 이 체크가 없어집니다. 다시 연결되면 체크가 살아나고 굉장히 쉽죠. 자, 이렇게 현재 연결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죠. 리모트 디바이스, 윈도우 10 IoT 디바이스에 이걸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컴파일 중이고요. 자, 이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실행을 하고 있을 때 이게 대기 화면이고요. 아, 똑같죠? 예, 자, 여기. 자, 제가 가지고 있는 마우스로 움직여서 화면에 있는 클릭해주세요를 똑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누릅니다. 자, 어떻습니까? 바뀌었죠? 자, 기존에 PC에서 실행하시던 것과 똑같이 지금 라즈베리파이 2, PC가 아닙니다. 라즈베리파이 2라고 하는 IoT 디바이스 굉장히 많이 쓰죠. 학생들도 많이 쓰고 개발용으로 많이 쓰는 보드인데 거기 있는 걸 그대로 이렇게 실행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유용하죠. 그럼 이게 이제 윈도우가 된 거니까 더 이상 여기 있는 이제 GPI 포드 이걸 못 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가 숨겨놨던 걸 잠깐 꺼내고요. 자, 요걸 한번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램프에 불이 깜빡깜빡이게 일정한 간격에 나오도록 예, 그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직접 보실 수 있게 샘플을 다시 한번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이제 화면에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버튼 만들었습니다. 자, 버튼 안에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예, 특별한 거 없고 그냥 GPIO 포트에 그 불을 켜는 이제 타이머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50ms, 0.5초냐, 이제 100ms, 0.1초냐, 아니면 20ms, 0.02초냐 그 간격만 바꿨습니다. 그럼 불이 이제 버튼을 누를 때마다 빨리 단계 올라갈 때마다 빨라지겠죠? 자,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이게 타이머 틱인데요. 여기에 보면 GPIO 밸류가 하이면 켜져 있으면 로우 끄고 꺼져 있으면 다시 켜지겠죠? 껐다 켰다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핀의 라이트, 그래서 핀 밸류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핀은 어디에 존재하느냐? 이 핀. 자, 이것은 코드 위로 올라가 보시면 자, init GPIO라고 해서 GPIO 컨트롤러가 있느냐? 있다면 거기에 5번 핀을 쓰겠다라고 한 겁니다. 예, 끝입니다. 자, 실행 한번 해볼까요? 자, 원격 디바이스로 제가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PC 화면에서는 볼 게 없으니까 다시. 자, 이제 아, 요거 예, 디버그 중인 게 있었네요. 예, 잠시 중단하고. 자, 이제 작동이 되면 이제 불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기본값은 제가 1초로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불 들어오는 게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예, 조금 느려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1초 단위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화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면 아, 좀 조그마네요. 예. 레이아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 1단계, 2단계, 3단계죠. 자, 1단계를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불이 빨라지는 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단계면 0.5초죠. 자, 1단계입니다. 예, 아까보다 조금 더 빨라졌죠. 자, 이제 2단계를 눌러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0.1초입니다. 뭐 거의 켜져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 지금 네트워크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굉장히 예, 방정맞게 불이 지금 깜빡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자, 3단계 더 빠른 겁니다. 이건 거의 켜져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굉장히 빨라서 예, 이제 여러분 보신 영상상으로는 아예 켜져 있네요. 자, 이렇게 GPIO 포트를 이용해서 다양한 기계 정보를 입력하고 또 출력하고 해서 IoT를 쓰는데 전혀 초보자도 굉장히 쉽게 지금 코드 몇 절 안 짰거든요.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이제 윈도우 10이 주는 굉장히 강력하고 중요한 IoT와 관련된 중요한 유니버셜 앱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인 윈도우스 플랫폼 디벨롭먼트 엔지니어고요. 지금까지 이제 유니버설 윈도우스 플랫폼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나 그리고 폰과 데스크탑을 넘어서 IoT까지 확장될 수 있는 어떤 윈도우스 플랫폼의 유니버설 윈도우스 플랫폼에서는 가능성들을 보셨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얘기 드릴 것은 이제 어떤 단내 네이티브의 이제 퍼포먼스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으로 얘기 드릴 것은 이제 브릿지라고 해서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 있는 앱들을 유니버셜 윈도우즈 플랫폼으로 옮겨오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유니버셜 윈도우즈 플랫폼에 있는 앱이 다른 플랫폼으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어댑티브 UI라고 해서 앞으로 이제 시장으로 쌓여진 모든 윈도우즈 앱은 단내 네이티브로 컴파일이 되는데요. 단내 네이티브는 이제 클라우드에서 이제 컴파일이 되는 지금 세대와는 다른 다음 세대의 컴파일러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시작이 이제 매니지드 랭귀지라고 해서 성능이 약간 느리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죠.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산사성이 있어서 좋은 퍼포먼스, 좋은 생산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퍼포먼스가 낮았었는데요. 이제, 단내 네이티브에서는 이제, 머신 코드로 다시 컴파일을 해서, 기존의 뭐 윈도우즈 8이나 그 전에 있던, C#을 사용한 앱들보다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내 네이티브에서는 이제 50% 이상의 코드 오름 시간들이 향상이 됐고요. 그리고 메모리 사용도 감소가 되었고, 이뿐만 아니라 다른, 앱을 실제로 구동시킬 때도 여러 가지 퍼포먼스들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지금 퍼포먼스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다음으로 제가 얘기를 할 것은 이제 서로를 이어주는 브릿지에 관한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집에 컴퓨터 한 대만 있어서 뭐 윈도우즈만 사용하던 환경이 있었던 시절도 있고, 근데 지금 최근이 아니라 몇 년이 된 환경은 이제 뭐 집에 윈도우즈 데스크탑이 있고, 그리고 뭐 폰으로는 안드로이드 폰을 들고 다니고요. 그리고 뭐 태블릿으로는 아이패드를 들고 다니고 이런 시대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서비스를 만드시는 입장은 있지만, 이제 유저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디바이스들에서 서비스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를 바란다는 건데요. 그래서 기존에, 게다가 이제 기존의 모바일 서비스들은 이제 지금 현재 뭐 윈도우 8에 있는, 8에서 제재가 아니고,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가 사실 지금 모바일 서비스에서 주류로 이루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윈도우 10이 지금 뭐 데스크탑 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영역들에 많은 영역들의 어떤 앱을 개발할 때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해서 기존에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에 있는 주 서비스들이 만약에 옮겨오신다는 생각을 한다고 하시면 굉장히 좀 내용이 바닥에 들어가거든요. 새로운 플랫폼에 앱을 하나 개발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점을 잘 알고 있어서 이제 브릿지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웹이나 그리고 기존의 프로젝트 센테니얼, 그 프로젝트 에스토리아, 프로젝트 아이슬랜드 우드 이와 같은 프로젝트로 이제 기존의 단넷을 개발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기존의 웹을 개발하시는 분들 그리고 안드로이드나 iOS를 10초만 양해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잠시만요. 브릿지라는 걸 통해서 다른 웹에서 개발한 것들이나 기존의 더블 탭과 더블 탭으로 개발한 것들, 그리고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개발한 것들 그대로 옮겨주고 있죠.
기존의 이제 윈도우 10에는 이제 기존의 더블 탭으로 더블 탭 그리고 윈폼 그리고 뭐 MFC 부대에서 유니버설 제목과 시작으로 시작은 11으로 개발된
기존의
유니버설 윈도우 10 그리고 브릿지 통해서 개발된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회사 넘어온
단계까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OS가 되었고 플랫폼이 되었는데요. 이 브릿지 테크놀로지의 어떤 특이한 점들은
사실은
기존에 개발하시던 환경도 있죠. 뭐 안드로이드를 개발하시고 계셨다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개발하셨을 거고, 그런 뭐 웹도 이제 개발 환경들이 따로 갖추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브릿지 테크놀로지는 기존에 먼저 적용했다던 것처럼 뭐 안드로이드 있는 앱을 시작 코드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기존에 뭐 크로스 플랫폼의 한 형식을 넣어온다든가 이런 형식이 아니고요. 기존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개발하시던 그 환경,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개발하시는 그 방법 그대로 계속 유지하시면서, 계속 앱들을, 유니버설 윈도우 플랫폼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다른 앱들을 이제, 유니버설 윈도우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기존의 시장 개발자분들이나 아니면 기존의 윈도우즈 앱을 개발하시는 분들 그럼 역으로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냐라고 하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마린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바링이라는 걸 사용하시면 단 기존의 시작으로 개발을 하시면서 iOS와 안드로이드 윈도우를 한 번에 개발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자바링도 개발하는 것을 특징이라고 한다면 각 플랫폼에서 네, 어떤 뭐 그렇게 변환 과정을 거쳐서 퍼포먼스 떨어지고 기존의 하이브리드 앱처럼 퍼포먼스 떨어지는 것들이 아니고 기존의 iOS나 안드로이드 고유의 네이티브 기능들을 풀로 활용하면서 그런 앱을 개발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PC에 포터블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셔서 뭐 윈도우에서 쓰시는 코드들을 뭐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코드들을 공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API에 API 진행, API 전환에 100% 반응이고요. 잠시 기술적인 문제에서 다시 한번 잠시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 네,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자바링에서 이제 iOS와 안드로이드에 있는 API들을 100%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안드로이드나 iOS가 업데이트 되거나 이러면 API가 또 바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래서 어떤 뭐 다른 플랫폼으로 갈 때 업데이트가 잘 안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없고요. 그리고 이 자바링에 사용하시면 코드의 재사용률이 보통 한 15% 정도 된다고 하고요. 25%는 이제 각각의 플랫폼에 어떤 API 그 특정한 API들의 그런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코드들 역시나 C#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링 품질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시면 예, 자바링 품질이라는 것을 활용하시면 이제 UI 코드까지 이제 100% 같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요. 거의 99.9%의 코드 재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얘기해 드릴 거는요. 코르도바에 관한 건데요. 코르도바는 이제 하이브리드 HTML 웹인데 이제 이것도 역시나 기존의 기술을 가지고 계시다면 앱 기술을 활용하셔서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윈도우의 모든 앱을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그리고 윈도우에 모두 다 연결된 서비스들, 그 크로스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서비스들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느냐가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서버를 쓰시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제 애저 앱 서비스를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애저 앱 서비스는 이제 뭐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푸시 알림 같은 거나 그리고 API 관련된 서비스들 이제 그런 것들을 동시에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로그인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 웹사이트를 쓰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애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것은 이제 어댑티브에 관한 거예요. 어댑티브 UI에 관한 건데요. 자, 이번에 이제 윈도우 10이 되면서 이제 뭐 폼부터에서 뭐 라즈베리 파이의 큰 아주 작은 화면에서부터 굉장히 큰 화면들까지 다양한 화면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자에게는 어찌 보면 기회일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또 구현해야 될 화면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과연 이 많은 화면들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좀 더 편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Effective Pixel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화면 크기가 많으면 생각해야 될 게 단순하게 레이어 정도가 아니고요. 해상도나 뭐 스케일 그리고 DPI들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뭐 폰트를 뭐 이제 폰에서 12폰트로 한다고 한다면 그 폰에서는 잘 보이겠지만 큰 화면에서는 12포인트의 폰트들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할 수 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유니버셜 윈도우스 플랫폼의 방식은 이펙티브 픽셀이 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9. Here we have a UI element that's 100 by 100 effective pixels. Some 100 point text and some 24 point text. Here's how these UI elements render on a PC, a tablet, and a phone. When the screens are compared side by side, elements on the PC and tablet seem larger than the elements on the phone. The 100 by 100 UI element displays in 100 by 100 physical pixels on the phone, 150 by 150 physical pixels on the tablet, and 200 by 200 pixels on the PC. These devices have different screen sizes, viewing distances, and pixel density, but when you take into account the viewing distance for each device, the elements all have the same perceived size. This enables you to use the same element sizes and type ramp for all devices. And that, in a nutshell, is how display scaling and effective pixels frees designers and developers from having to consider pixel density and viewing distance.
네, 지금 이제 이펙티브 픽셀에 관한 영상들 잠깐 보셨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유니버셜 윈도우스 플랫폼이 이제 고유의 그 스케일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화면 크기나 DPI들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자분들이 굳이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각각의 지금 쓰시는 화면에서 디자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어댑티브 디자인에 대해서 먼저 얘기 드릴 텐데요. 이제 각각의 화면의 변화나 레이어 변화에 대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뭐 리스폰시브 디자인이나 어댑티브 디자인, 테일러 디자인 이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리스폰시브 디자인은 이제 기존에 이제 웹이나 안드로이드를 개발하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신 개념이실 거고, 예, 이 리스폰시브 디자인과 어댑티브 디자인의 차이는 사실은 뭐 적극적이고 그리고 좀 소극적인 그런 정보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댑티브 디자인은 이제 좀 더 이제 많은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좀 더 스마트한 레이아웃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블렌드에 있는 비주얼 세트라는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좀 더 쉽게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고요. 그리고 테일러 디자인은 좀 더 이것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인데요. 예를 들면 뭐 폰에 있는 화면이나 그리고 태블릿에 있는 화면이나 모두 완전히 이제 다른 레이아웃들을 구성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뭐 각각의 앱들의 특성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디바이스별로 또 다른 디자인을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테일러 디자인을 보시면 이건 바로 이제 유니버셜 앱으로 만들어진 아웃룩인데요. 이 아웃룩을 보시면은 이제 폰에 있는 화면과 태블릿에 있는 화면이 보이는 건 비슷해 보이고 내용은 같은 걸 다루지만 상당히 레이아웃들이 다릅니다. 이 경우도 역시나 기존의 재물을 개발하시는 그런 방법의 테일러 디자인 방법을 사용하시면 좀 더 쉽게 지원을 하실 이런 화면들도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개해드릴 거는 바로 이제 컨티뉴엄이라는 건데요. 이제 이 컨티뉴엄이라는 것은 바로 폰을 이제 어떤 단자에 연결해서 HDMI에 연결하면 이제 모니터에서 이제 폰이 이제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폰이 이제 화면이랑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을 활용하시면 이제 폰을 이제 들고 다니면서 이제 뭐 큰 모니터를 보시거나 이런 데 거기다 꽂기만 하면 이제 컴퓨터처럼 쓸 수가 있는 거죠. 블루투스로 이제 키보드와 마우스를 연결하면 기존에 이제 유니버셜 앱을 컴퓨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유니버셜 컨트롤인데요. 이 예전에 이제 윈도우즈 8이나 그쪽에 개발을 하셨던 분들은 사실은 쉐어드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서 이제 각각의 UI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있었지만 사실은 UI 컨트롤들이 각각의 미세한 차이가 있고 스타일이 다른 점이 있어서 같이 공유를 하기에 좀 불편한 점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유니버셜 컨트롤에서는 이제 그런 점들이 없고 여기에서 쓰이는 컨트롤들은 이제 유니버셜 윈도우스 플랫폼으로 연결된 모든 디바이스들의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컨트롤들이고요.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캘린더나 이런 컨트롤들은 기존의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그리고 아웃룩에서 사용하는 그 캘린더 컨트롤을 그대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잉크 캔버스에 관한 건데요. 이제 윈도우즈 10에서 좀 더 잉킹에 많은 좀 컨트롤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뭐 잉킹 캔버스도 같이 사용하실 수 있고 이 잉크 캔버스는 예를 들면 뭐 글자를 지우거나 예를 들면 뭐 뒤로 뭐 글씨 잘못 쓴 거를 취소를 하거나 뭐 이런 기능들도 좀 더 쉽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윈도우즈 10의 디자인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햄버거 메뉴이죠. 그 상단, 이제 그 줄로 세 줄이 써 있는, 그게 바로 스플릿 뷰인데요. 이제 스플릿 뷰를 활용해서, 레이아웃들을, 윈도우 10에서 많이 구성되어 있는 거 이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스플릿 뷰라는 것을 먼저, 이 스플릿 뷰를 컨트롤하는 방법은 이제 그 스플릿 뷰에 이제 디스플레이 모드라는 게 있는데요. 뭐 인라인, 뭐 오버레이, 그 컴팩트 인라인, 컴팩트 오버레이, 뭐 이런 모드들을 가지고서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또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비주얼 트리거와 비주얼 세터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면 크기가 변할 때 그런 때 대응을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지금 코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비주얼 스테이트의 어댑티브 트리거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그 최소 화면이 이제 뭐720 픽셀이 넘어가면 거기에 해당하는 비주얼 스테이트가 발동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코드에서 보시면 720 픽셀이 넘어가면 스플릿 뷰의 디스플레이 모드가 인라인으로 바뀌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들은 예전에 과거에는 코드 비하인드에서 따로 처리를 했어야 됐고 이벤트를 받아갖고 처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재물 코드에서 굳이 코드 비하인드에다 코드를 쓰지 않고도 재물에서 쉽게 컨트롤이 가능해졌다는 거고요. 사실은 이 트리거 지금 어댑티브 트리거뿐만 아니라 다른 커스텀 트리거를 많이 만드실 수가 있고 각각 예를 들면 뭐이 폰이나 아니면은 뭐 태블릿이나 이런 걸 구분하셔야 된다면 이제 그런 상황들에 대한 커스텀 트리거를 만드시고 이제 그런 그 폰에서 이제 태블릿을 바뀔 때 그런 거기에서 트리거를 동작시키시면 각각의 화면에 맞는 비주얼 스테이트나 각각의 상황에 맞는 그런 그 디자인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플릿 뷰나 트리거에 관한 일단 데모를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요. 잠시 로딩에 시간이 걸렸네요. 제가 유니버셜 앱으로 간단하게 샘플 앱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한번 앱을 일단은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먼저 폰의 데스크탑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이제 윈도우 8과 윈도우 10 앱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윈도우 그 앱이 사이즈 조정이 막 자유롭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하나 뭐 이렇게 내용을 한번 넣어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텍스트 컨트롤은 지금 사이즈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자동으로 대응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지만요. 지금 보시면은 화면이 작아졌거나 지금 작아질 때 사실 UI 구성이 자연스럽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 폰을 방금 아까 실행을 시켰었는데요. 폰을 보시면, 폰에 설치된 걸 보시면 사실은, 이것도 역시나 옆에 있는 내용들이 보이질 않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좀더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레이아웃들을 만들고 싶은데요. 네, 지금, 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비주얼 스테이트 트리거와 그리고 세터를 통해서 지금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비주얼 스테이트를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디폴트 스테이트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이 디폴트 스테이트는 620 픽셀에서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화면이 커졌을 때 스플릿 뷰가 자동으로 열리는 그런 레이아웃들을 지금 코드로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620 이상의 레이아웃은 이제 컴팩트 오버레이로 디스플레이 모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컴팩트 오버레이는 이제 스플릿 뷰가 펼쳐질 때 기존의 화면들을 덮으면서 펼쳐지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비주얼 스테이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내로 스테이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폰 화면에서 보이는 상태가 되겠죠? 거를 이제 0으로 두고요. 그리고 이 모드들을 오버레이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비주얼 스테이트와 그리고 세터를 이제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앱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용을 띄우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는 지금 이렇게 오버레이가 돼서 스플릿 뷰가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줄이면 지금 보시면 옆에 있는 그 스플릿 뷰가 없어져서 지금 이렇게 사라진 상태고 다시 햄버거를 누르면 메뉴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창을 확대해 보겠는데요. 완전히 확대해 놓고 보시면 확대가 될 때 스플릿 뷰가 자동으로 오픈이 돼서 지금 앱이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폰에도 한번 다시 켜보겠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레이아웃이 제대로 그 스플릿 뷰가 잘 보이지 않았던 그런 폰이 지금 보시면 이제 메뉴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여전히 이 내용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좀 더 설명을 한 뒤에 이 콜드플레이 설명 뒤에 설명에 해당하는 UI들을 어떻게 쉽게 변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또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PPT 슬라이드로 돌아가세요. 네, 지금 이제 데모를 잠깐 보셨는데요. 자, 이제 설명을 드릴 것은 이제 릴레티브 패널이란 겁니다. 릴레티브 패널이란 것은 사실 안드로이드에 비슷한 개념이 있어서 안드로이드 개발하시는 분들은 약간 친숙한 개념이 될 수도 있는데요. 기존에 예를 들면 옆에 보시는 화면에 이런 UI들 구성하려면 그리드를 만들고 그리드에 이제 칼럼 데피니션을 추가하고 그리고 스택 패널로 이렇게 또 층을 나누고 뭐 이러한 방법들을 썼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릴레티브 패널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면요. 자, 릴레티브 패널 일단 이미지로 이제 처음에 이제 이미지로 그 기준을 잡았는데요. 이제 이미지의 옆에 릴레티브 패널 닷 라이트 오브 그 이미지로 되어 있죠. 이미지의 오른쪽에 더 게임이라는 텍스트가 지금 배치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그 텍스트 박스 아래에 이제 그 저자에 해당하는 텍스트가 또 배치가 됐죠. 그리고 그 아래에 또 이제 저자의 아래에 이제 유학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배치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RP라고 써놓은 것은 이제 릴레티브 패널의 약자인데요. 릴레티브 패널이라고 쓰셔야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RP는 이제 보이는 것을 위해서 좀 수정한 코드들이고요. 그래서 그 아래 또 버튼이라는 것도 배치했는데 이제 버튼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align button with panel이라는 코드를 쓰시면 이제 패널의 아래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컨트롤이 배치가 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릴레티브 패널에 대한 데모를 잠깐 또 보실 건데요. 화면 좀 로드업도 걸렸는데요. 지금 아까 그 콜드플레이에 대한 어떤 화면에 지금 디자인 뷰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이 화면이 이제 릴레티브 패널이라는 것 안에서 구현이 됐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뭐 그리드나 스택 패널을 쓰시는 것에 비해서 화면 구조가 상당히 단순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릴레티브 패널을 잘 활용하시면 기존의 재물 코드를 사용하시는 양들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폰 화면을 잠깐 보시면 예를 들면 이것들이 지금 내용들이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내용들을 보이게 같은 재물 파일을 쓰면서 이 내용들을 보이게 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시연을 잠깐 할 텐데요. 그것의 방법은 이제 비주얼 스테이트 그룹에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코드들을 삽입하겠습니다. 이제 잠깐 코드를 보시면요. 이제 기존에 이제 740 이상은 이제 디폴트 스테이트고 이제 기존의 폰740 이하나 좀 폰에 가까운 화면에서는 이제 비주얼 스테이트의 세터를 활용해서 각각의 릴레티브 패널 간의 관계들을 바꾼 것들을 이제 세터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코드들이 이제 코드들 보시면 이제 뭐 기존의 릴레티브 패널에서 뭐 어떤 위 아래에 대한 그 관계들을 다시 설정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또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먼저 데스크탑에서 먼저 실행을 해볼 텐데요. 네, 데스크탑에서 지금 방금 보신 화면을 어떻게 구동되는지 보시면,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위에 이제 커맨드 바가 올라가 있고 이제 이렇게 줄이잖아요. 줄이면 이제 커맨드 바가 아래에 있죠. 그리고 이제 화면이 더 줄어들면은 지금 예, 옆에 있는 스플릿 뷰도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화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다시 한번 아까 문제였던 폰에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폰에서 실행을 해보면 지금 아까 이렇게 보였던 화면이요. 이제 지금 좀 아까보다는 더 자연스러워진 화면들을 볼 수가 있고 사실 이렇게 예,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비주얼 세터나 뭐 비주얼 트리거 이런 것들의 좋은 점은 이런 것들을 이런 디자인들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제멀 파일을 또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 제멀 파일에서 비주얼 스테이트와 그리고 비주얼 스테이트와 비주얼 트리거 그리고 세터를 잘 활용하시면 한 제멀 파일 안에서 이 많은 화면들을 좀 더 쉽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면요. 이제 또 지금 방금은 이제 어댑티브 UI들을 어떤 식으로 구현하는지에 대한 간략한 데모들을 보여드렸고 간략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윈도우즈의 좀 새로운 API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것은 이제 바로 드래그 앤 드랍인데요. 드래그 앤 드랍을 좀 실행시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윈도우 10에서. 기존에 뭐 WPF나 윈폼에서도 역시나 가능했던 기능이지만 기존의 윈도우 8 앱에서는 빠져 있었는데요. 지금 윈도우 10 앱에서는 이제 기존에 뭐 그리드 컨트롤이나 각각의 UI 컨트롤들이 모두 다 드래그 앤 드랍의 기능들을 쉽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예시로 텍스트 파일을 이제 드래그해서 옮겨오는 걸 보여드릴 텐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고 사진이나 여러 가지 파일들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뭐 데스크탑에서 뭐 사진 10개를 묶어갖고 이제 드래그해서 끌어오는 그런 시나리오도 지금 이제 유니버셜 윈도우즈 앱에서는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이것도 간략하게 데모를 보여드리면요. 네, 지금 제가 드래그 앤 드랍 뷰로 왔는데요.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그리드에서 드래그 오버 이벤트와 드래그 드랍 그 이벤트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드래그 오버와 그리고 드래그 네, 이렇게 추가했는데요. 이것도 지금 제가 코드 스니펫을 지금 만들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그리드에 이제 텍스트 파일이, 드래그 앤 드랍이 이루어지면, 여기 파일즈라고 하는 곳에서, 파일들의 정보들을 받고요. 그리고 여기 files.first를 보시면, 이제 여기서 첫 번째 파일들을 정보를 받아서 그것들의 텍스트를 가지고 텍스트 블락에 표시를 시키게 되는데요.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네, 지금 드래그 앤 드랍에서 지금 텍스트를 이렇게 끌어서 오게 되면, 네, 지금 이 텍스트 파일에 이제 그 웃는 이모티콘이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은 드래그 돼서 지금 웃는 화면이, 그대로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텍스트 파일 뿐만 아니라 다른 파일들에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좀 더 앱을 좀 더, 기능이 좀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다시 프레젠테이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것은 이제 빅맵에 관한 건데요. 빅맵이 예전에는 이제 뭐 윈도우즈 폰에서 따로 이제 노키아 히어라는 맵을 썼었고, 윈도우 8에서는 또 그냥 그 전에 빅맵을 썼었고, 따로 또 SDK를 깔았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의 빅맵은 상당히 간단하게 쓸 수 있을 수가 있는데요. 빅맵 포탈에서 서비스 토큰을 받아서, 받아오시면 이제 그것을 이제 이 그리드 안에 이제 코드를 보시면은 한 줄의 코드로 구현이 되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크리덴셜 정보만 넣으시면은 빅맵을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빅맵 어느 정도로 사용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면 3D에 관한 것들이나 아니면 스트릿사이드 같은 스트릿 뷰와 구글 맵 스트릿 뷰와 같은 그런 기능들도 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것도 이제 폰이나 그리고 데스크탑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 컨트롤이고요. 이것도 잠깐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맵을 보는 그 뷰에 들어왔는데요. 지금 그 코드를 보시면은 단 한 줄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상당히 이제 간단한 코드인데요. 지금 아래 보시면 이제 제가 뭐 3D나 그리고 스트릿 사이드를 볼 수 있는 버튼들을 잠깐 만들었습니다. 이 버튼에 대한 지금 처리를 잠깐 하겠습니다. 코드로 가서 제가 지금 3D를 볼 수 있는 자꾸 제가 이거 코드를 지금 삽입을 안 한 것 같네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 구현을 했다가 이제 잠깐 지금 코드가 빠져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그 스트릿 사이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맵 화면에 보시면 지금 맵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이 맵은 단순하게 이제 뭐 그 데스크탑에서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맵을 폰에서도 한번 실행해 볼 텐데요. 폰에서도 지금 똑같이 맵의 기능들을 지금 튕기네요. 폰은 사실 인터넷이 좀 잘 연결이 안 돼서 사실 맵이 뜨는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예, 지금 튕기네요. 잘 안 되나 보네요. 지금 업데이트가 되면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컨트롤에서도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정식 버전이 되면 이런 버그들이 많이 좀 해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스트릿 사이드를 한번 구동을 시켜볼 텐데요. 제가 이제 시애틀에 있는 스트릿 사이드를 지금 구현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주변의 환경들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찍어서 다른 곳의 스트릿 뷰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실 3D 화면도 구현이 되는데요. 지금 이거 못 보는 게 좀 아쉽네요. 예, 지금 맵에 관한 것을 보여드렸고요. 소리 나오나요? 아, 소리 나오네요. 아, 네, 죄송한데 잠깐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금 다음으로 또 소개드릴 건 이제 윈도잉에 관한 걸 소개드릴 텐데요. 기존에 이제 WPF나 윈폼에서는 윈도잉이 되게 대중화된 개념이었고, 뭐 그랬지만 사실 윈도우 AA 내부에 들어서는 전체 화면이 항상 뜨도록 강요를 받았어야 됐고, 그리고 한 화면만 있어도 됐었기 때문에 사실 윈도잉 API들이 그렇게 뭐 풍부하게 지원되지도 않았고 사실 거의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윈도우 10에서는 역시 다시 이제 윈도잉 API들이 지원이 되고, 과거에 WPF나 윈폼에서 쓸 수 있었던 아직 뭐 전부 다 가능한 것들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윈도잉에 관한 API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화면을 띄운다든가 아니면 화면을 바꾼다든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API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크롬에 관한 건데요. 위에 크롬바가 있잖아요. 그 크롬바를 이제 건드릴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 크롬바도 없애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실 때나 그 중간에 이제 화면에 그 보이는 크기들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잠깐 데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보이는데요. 이제 보시면 지금 위에 크롬이 보이고 화면 크기가 지금 이 정도 크기로 지금 보이는데요. 지금 이 위에 크롬바를 한번 없애보고 그리고 화면 크기를 400대400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코드를 보시면 제가 지금 코드를 써놨는데요. 지금 뭐 코어 애플리케이션, 커런트 뷰, 다 타이틀 바, 익스텐 뷰 인투 타이틀 바를 true로 바꾸시면 이제 화면이 확장되는 모드로 들어가게 되고요. 아래 코드를 활용하게 되시면, 예, 지금 사이즈에 대한 대응들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위에 윈도우가 이제 작아지면서 실행된 걸 보실 수가 있고, 위에 크롬바도 역시나 없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확대해봐서요. 지금 사실 위 부분들은 사실 클릭이 되지 않는 영역이고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은, 예, 지금 크롬이 없고, 좀 더 깔끔한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프레젠테이션으로 넘어가세요. 지금 윈도잉에 관한 데모를 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유저 데이터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유저들의 뭐 연락처에 관한 정보들, 그리고 뭐 메시지, 그리고 캘린더, 이메일에 관한 그 정보들도 지금 개발자분들께서 처리를 하실 수가 있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 정보들은 윈도우에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정보들입니다. 윈도우에 뭐 캘린더에 연동이 되어 있는 정보들이나 이메일에 연결되어 있는 정보들을 개발자분들께서 핸들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을 좀 더 잘 활용하시면 좀 더 좋은 앱들을 개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API들, 사실 지금 윈도우 10에 와서 상당히 많은 API들이 쏟아졌어요. 라이브 타이드 개선이 됐고, 뭐, 크로타나, 그리고 스피치에 관한 API들, 그리고 뭐, 사진이나 이미지 프로세싱에 관한 것들, 그리고 뭐, 오디오나, 그리고 비디오에 관한 것들, 그리고 또 옆에 보이시는 액션 센터에 관한 것들, 수많은 API들이 새로 생겨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성능상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API들이 추가됐습니다. 이 API들을 활용해서 좀 더 좋은 앱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지금 Q&A가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질문 사항들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뭐 별다른 질문들이 안 올라온 것 같아서요.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좀 더 다른 내용들을 좀 더 전해드릴 게 있는데요. MSDN에 가시면 윈도우즈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개발 내용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dev.windows.com에 가시면 이것도 역시나 이것은 이제 유니버셜 윈도우즈 플랫폼에 관한 여러 개발 정보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뭐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뭐 템플릿이나 이런 정보들이 거기 있고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발표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유니버셜 윈도우즈 플랫폼, 단 하나의 플랫폼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유니버셜 윈도우즈 플랫폼에 다른 앱을 옮겨오는 거나 이 플랫폼에서 다른 앱을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화면 크기에 대해 과연 어떤 이 수많은 화면들을 어떻게 좀 더 쉽게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재물에 관한 것들과 그리고 또 새로운 윈도우즈 API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계신 링크들을 보시면 저희 리코딩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드린 내용으로 좀 이제 새로운 앱들, 윈도우 10의 새로운 기회들을 잡아보시고 새로운 앱들을 한번 개발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윈도우 10 디벨로퍼 리드니스 파워드 바이 MVP 그 서울에서 열린 그 웹캐스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